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중앙아시아 막이 오른다. 김주연 지음, 성우 김다운 읽음. 마나스치들은 스승으로부터 낭송과 기술을 전수받지만 단순히 스승의 기술을 따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변형하고 발전시킨다. 얼핏 보면 자기 노래에 취해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이나 진정한 마나스치는 모든 창법과 동작 하나하나를 정교하게 계획하고 가다듬은 다음 텍스트의 내용과 절묘한 조화를 이루도록 이끌어낸다. 또한 워낙 방대한 분량이다 보니 관객이 지금 어떤 장면을 듣는 것인지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이해해야 잘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유능한 마나스치들은 노련하게 지나간 이야기를 요약하거나 설명을 곁들이기도 한다. 전문 마나스치들은 평생 동안 마나스를 낭송하며 살아가지만 결코 같은 이야기를 단순 반복하지 않는다. 그들은 같은 장면을 읊고 또 읊으면서 예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인물의 심리나 감정을 새로 알게 되기도 하고 한 장면만 봤을 때는 몰랐던 의미를 전체를 다 낭송한 뒤에 비로소 깨닫게 되기도 한다. 또 스스로 나이가 들고 삶의 경험이 많아지면서 전에 몰랐던 지점들을 새롭게 발견하기도 한다. 그래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위대한 마나스치들은 마나스 텍스트를 조금씩 자신의 말로 바꾸기도 하고 스스로의 해석을 덧붙이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마나스치들은 단순한 전승자가 아니라 마나스에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하는 전통의 창조자라 할 수 있다. 우즈베크의 영웅 알파미시. 키르기스 민족에게 마나스가 있다면 우즈베크 민족에게는 알파미시가 있다. 중앙아시아의 양대 영웅 서사시로 손꼽히는 이 두 편의 구비 서사는 전형적인 영웅 서사 구성이나 전개 과정, 주인공의 생애 등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다. 남다른 배경 속에 태어난 주인공과 그를 시기하고 음해하는 세력들, 어려움 속에서도 주인공을 돕는 의리 있는 용사들과 강하고 현명한 주인공의 아내 등 주요 등장인물의 특성도 거의 유사하다. 하지만 마나스가 그 규모나 분량에 있어서는 압도적으로 길고 더 풍부한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대신 알파미시에는 유목민족의 전통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적인 요소와 정찬 문명의 특징이 가미되어 있어 마나스와는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궁극적으로는 알파미시 또한 우즈베크의 민족 탄생 신화이자 전형적인 영웅 서사시라 할 수 있지만 그 속에 살짝 가미된 낭만적 사건과 에피소드들이 마나스와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로 다가오는 작품이다. 개인적으로는 마나스보다 알파미시 체록본이 훨씬 재미있게 읽혔는데 온갖 전사들의 활약상이 펼쳐지는 전쟁 묘사보다는 환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좋아하는 개인 취향 때문인 것 같다. 실제로 알파미시에는 아라비안 나이트를 떠오르게 만드는 이국적이고 낭만적인 로맨스와 에피소드가 종종 등장한다. 지하 감옥에 갇힌 알파미시를 위해 궁전에서부터 감옥까지 지하 터널을 뚫은 적국의 공주랄지 자기 신분을 감춘 채 목동으로 일하다가 알파미시를 돕는 중국의 왕자 카이쿠바트랄지. 적이면서도 알파미시의 인품에 반해 뜨거운 우정을 보여주는 의형제 카라진 같은 낭만적인 인물들이 이야기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반대편에는 알파미시에게 원한을 품고 마법을 부리는 수르하일 노파와 알파미시의 약혼녀를 놓고 경쟁을 벌이는 적국의 일곱 형제 등 동화나 설화에서 익히 보아온 악인 캐릭터들이 이야기를 더욱 흥미진진하게 만든다. 또한 마나스에서와 같이 각 부족의 전통과 풍습, 결혼식과 장례식, 잔치와 음식 문화 등이 풍부하고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어서 키르기스 부족과 비슷한 듯하면서도 다른 우즈베크 민족의 고유한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고전 문화와 구현 전통은 특히 남부에 강하게 남아있는데, 지금도 우즈베키스탄 남부 지역에서는 이 지역의 신화와 전설, 설화를 노래하고 다니는 음유시인 박시의 전통이 살아있다. 박시들은 돔브라 악기 하나만 달랑 든 채 봄축제인 나브루즈, 홀례, 장례, 할례 등 우즈베크인들에게 중요한 행사 때마다 각 가정에 초대되어 노래를 부르고 축원을 빌어주는 역할을 한다. 마나스치만큼의 위상은 아니지만 이들 역시 우즈베크인들에게 귀한 손님으로서 뜨거운 환영과 접대를 받곤 한다. 어떤 책이나 문서에도 의존하지 않은 채 오로지 기억과 노래에 기대어 초원의 바람과 하늘과 별에 스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마나스치와 박시들은 오늘도 중앙아시아 곳곳을 돌아다니는 살아있는 역사책이자 이야기로서 그 자체로 하나의 전설이 되어가고 있다.
오디오북.
비밀에 쌓인 사막의 루브르, 누쿠스 사비츠키 미술관. 한국에서 유학한 친구 작슬릭은 언제나 자신을 카라칼파크스탄에서 온 작슬릭이라고 소개했다. 카라칼파크스탄이라고 하면 다들 어딘지 몰라서 한 번 더 물으니까 그냥 우즈베키스탄이라고 하는 게 어떠냐고 슬쩍 말했더니, 아무도 모르는 나라니까 제가 더 이야기하고 다녀야죠,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우즈베키스탄 서북쪽 키질쿰 사막과 아랄해를 끼고 있는 카라칼파크스탄은 우즈베키스탄의 자치공화국이다. 하지만 이곳에서 만난 카라칼파크스탄 사람들은 우즈베크인보다는 오히려 카자흐 사람들과 더 닮아 있었고, 실제로 언어나 인종적으로 카자흐족과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여러 면에서 카자흐스탄과 더 가까운 카라칼파크스탄이 생뚱맞게 우즈베키스탄의 자치공화국이 된 것은 역시 스탈린의 결정 때문이었다. 중앙아시아 다섯 개 나라의 국경을 나눌 때 일곱 다민족의 원칙을 고수했던 스탈린은 우즈베크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키르기스스탄에 넘겨주는 대신 카자흐 민족으로 분류되는 카라칼파크스탄을 우즈베크 국경에 넣었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국경 왼쪽을 보면 지도 위에 자를 대고 쭉 그은 듯한 직선을 볼 수 있는데, 누가 봐도 인위적인 이 직선이 바로 카라칼파크스탄의 국경선이다. 현재 중앙아시아의 유일한 자치공화국인 카라칼파크스탄은 아직 독립국가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자기만의 국기와 문장, 자치정부, 그리고 국가를 갖고 있는 엄연한 하나의 민족이다.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뿌리 내리고 살아온 카라칼파크스탄 사람들은 사막의 유목민다운 강인한 생명력으로 혹독한 기후와 환경을 극복해왔는데 굴곡의 세월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들의 고유한 언어와 전통 그리고 문화를 지키고 있다는데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카라칼파크스탄이라는 이름은 검은 모자의 땅이라는 의미로 실제로 이 지역 사람들이 즐겨 쓰는 검은색 양털 모자를 지칭한다. 사막의 도시에 세워진 미술관. 카라칼파크스탄 자치공화국의 수도는 누쿠스이다. 지도에서 보면 우즈베키스탄의 가장 서쪽, 아랄해 아래에 위치한 작은 도시인데 이 머나먼 곳에 굳이 찾아간 이유는 여기에 바로 소련 아방가르드 미술 컬렉션 중 최고로 손꼽히는 특별한 미술관이 있기 때문이다. 히바에서 누쿠스까지는 차로 3시간가량 걸렸다. 거칠고 메마른 사막이 끝없이 이어지던 중에 갑자기 눈부시게 빛나는 강이 눈앞에 펼쳐졌는데 바로 중앙아시아 오아시스 문명의 젖줄 중 하나인 아무다리아 강이었다. 그다지 넓지도 깨끗하지도 않은 강이었지만 몇 시간째 황량한 사막만 보다가 강을 봐서인지 무척 반가웠고 분명 파랗다기보다는 탁한 색의 물이었는데도 햇빛을 받아 분홍빛으로 빛나는 수면이 예쁘고 생기있어 보였다. 사막 한가운데 세워진 누쿠스는 구소련 시절, 비공식 군사시설로 인해 외부인들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었던 도시였다. 지금도 시내 곳곳에는 소련의 공산주의적 도시계획이 빚어낸 무미건조한 주거블록과 무채색의 관공서, 황당하게 넓은 도로와 휑한 광장, 낡은 유원지 등이 당시의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하지만 작은 골목길로 들어서면 활기 넘치는 시장과 각 구운 빵을 파는 친절한 사람들, 아름다운 모스크와 아기자기한 카페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카라칼파크스탄 사람들의 소박한 일상을 느끼게 해주는 곳이다. 이 한가로운 누쿠스 시내 중심부에 바로 사막의 루브르라 불리는 국립 카라칼파크스탄 사비츠키 미술관이 자리하고 있다. 1966년 개관한 사비츠키 미술관은 중앙아시아 최대 그리고 최고의 회화 컬렉션을 자랑하는 곳으로 무려 9만 점 이상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미술관 전시실은 크게 고고학 유물실과 카라칼파크스탄 민예품 전시실 그리고 갤러리의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으며 갤러리는 다시 우즈베키스탄 아방가르드 미술과 러시아 아방가르드 그리고 카라칼파크스탄 현대 미술이라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1920년대에서 30년대 우즈베키스탄 아방가르드 미술은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유일무이한 컬렉션이라 할 수 있으며 20세기 러시아 아방가르드 갤러리 역시 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러시아 미술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카라칼파크스탄 민족의 전통 공예품과 장식물 및 고대 호레즘 지역의 유물도 다수 소장하고 있어 미술사적으로나 인류학적으로 매우 귀중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사비츠키 미술관은 하루 종일 봐도 시간이 모자랄 만큼 전시물의 규모나 수준이 비범했고 둘러보는 내내 이 머나먼 땅끝까지 찾아온 수고가 조금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답고 황홀한 곳이었다. 중앙아시아의 폴 고갱, 사비츠키.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 이런 박물관이 존재하는 것도 놀라운데 컬렉션의 방대한 규모와 탁월한 안목은 더욱 놀랍다. 대체 소련 시대 최고의 아방가르드 미술품들이 왜 이 머나먼 누쿠스 땅에 소장되어 있는 걸까? 여기엔 역사의 아이러니라 할 수 있는 흥미로운 사연이 숨어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미술관과 소장품 전체는 이고르 사비츠키라는 한 개인의 열정과 의지의 산물이다. 사막의 신기루 같은 이 미술관을 세운 이고르 사비츠키는 러시아의 젊은 고고학자이자 인류학자, 그리고 화가였다. 1915년, 교양 있는 키우 귀족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대학 교수였던 외조부가 소련 정부에 의해 숙청된 뒤 모스크바로 이주해 살았다. 인민의 적 집안이라는 출신 성분을 숨기고 전기공으로 일하면서 수리코프 예술대학에서 공부를 이어가던 중 1942년 뜻밖의 계기로 중앙아시아에 첫 발을 디디게 된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나치가 소련을 침공하자 많은 교육기관과 예술기관이 안전한 내륙도시로 옮겨갔는데 그가 다니던 수리코프 예술대학도 사마르칸트로 거처를 옮겼던 것이다. 이때 우즈베키스탄의 이국적인 풍토와 문화에 깊은 인상을 받은 그는 종전 후 수도로 돌아온 뒤 고대 호레즘 유적 발굴단의 기록화가로 따라갈 것을 결심하고 이로 인해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숨막힐 듯 삼엄한 소련의 심장부에서 살다가 중앙아시아의 초원과 사막을 누비며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된 사비츠키는 모스크바의 아파트를 아예 처분하고 누쿠스에 정착해 중앙아시아의 고갱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다. 이때부터 사비츠키는 화가로서의 정체성 대신 컬렉터로서의 본격적인 경력을 시작했다. 수집가로서의 사비츠키는 먼저 스탈린의 반민족주의 정책에 의해 폐기될 위기에 처한 카라칼파크스탄의 민속 공예품을 모으기 시작했다. 중앙아시아 지역의 민족주의를 엄격히 경계했던 스탈린은 이 지역 고유의 전통과 예술품을 반역이자 후진성의 상징이라 낙인 찍었고 겁에 질린 사람들은 대대로 내려온 가문의 물건들을 갖다 버리거나 집안 깊숙이 꽁꽁 숨겨두었다. 이를 알게 된 사비츠키는 주민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그들을 설득하고 구슬러 카펫과 의상, 장식품을 헐값에 사들였다. 그렇게 차곡차곡 쌓아올린 소장품이 어느덧 전시실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만큼 거대한 카라칼파크스탄 전통 민예와 공예품의 보고가 되었다. 전시실에 빼곡히 걸린 전통 의상과 카펫, 도자기와 신발, 장신구 등은 다채로운 색과 모양을 자랑하는데 특히 목걸이와 귀걸이 같은 액세서리는 얼마나 세련되고 아름다운지 지금 꺼내서 바로 착용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았다.